10월 31일은 할로윈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데 망자의 유령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유령이나 마녀인 척 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데서 할로윈 파티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벽도 통과하고 하늘도 날면서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유령들이 우리 몸을 탐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꾸며본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는 귀신과 유령의 물리학 그리고 유령보다 더 기이하고 괴상하게 움직이는 입자들의 이야기가 올해 노벨상 해설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물리학자들 오늘 이용 기자님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오정근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진영 교수님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진영입니다.
네, 오늘 노벨상 해설을 네네. 부탁드렸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맞으신 걸로.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차피 이해 못할 것이다. 라는 좌절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네, 최대한 그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제는 저도 이해를 못한다. 이게 전제입니다. 네,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만들고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른다는 게 약간 좀 난감하기는 해요, 이 분야는.
그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논리 체계나 뭐 그 수학적인 구조나 이런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네. 제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물리학도 일종의 인간들이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상의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가지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체험들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에도 되게 여러 가지 레벨이 있고 그렇죠. 이해 그렇죠. 못한다에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다. 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우정 우리 한 달 만에 만났으니까 네. 근황 얘기를 잠시 해야 됩니다. 네. 우정 박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상에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저께 20일 만에 집에 처음 갔고요.
거기 그 지하에 계시구나. 네,
땅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게임 같은 데서는 지옥문 여는데 지하에 오래 파다가 네. 괴물 파내고 맞아요. 막 네네. 그러는데
한 20일간 운전만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2,600km 정도 운전을 했고요. 이거 내려가서 뭘 했냐면 이제 이거 다 설치하고 왔어요.
저게 뭐죠?
여기 파랗게 보이는 저 깡통 같이 생긴 애가 네. 초전도 중력계라고 하는 장치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10월 4일날 왔고요, 한국에. 네. 저거 저 밑에 보이는 제단 같이 생긴 거 있죠. 네네. 제사 지내는 네. 실험실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그걸 파가지고 네. 밑에 바위 기반함 있죠. 정선에 네. 있는 산 기반함에다가 고정을 시킨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걸 박아놓고 이제 저 지하에서 지구의 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재는 장치.
그럼 저 질소 액체나 뭐 다른 온도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액체 헬륨이 저 액체 통만, 헬륨이 네, 통 안에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제 근황은 이제 이걸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예미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어디 고등학교가 아니고
네, 예미 고등학교
예미랩에 예술학교 같네.
예미랩에 있는 마이크로 중력을 측정하는 관측소라고 네. 이름을 붙였고요.
김현철 박사님도 바쁘셨죠, 빨리?
예, 저는 강연하러 다니느라고 그 책이 나온 지 책은 작년에 나왔는데 갑자기 10월이 돼서 여기저기서 그 강력의 탄생, 중력의 탄생이 아니라 강력의 탄생.
상 받으셨잖아요. 네,
작년에.
작년에. 아니 3부작 중에 첫 편이 이렇게 네. 상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아태가 작년에 상을 주고 1년 내내 그래가지고 강연 예, 예.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맨 마지막이어서
아, 네, 그런 네.
10등으로 됐다는 얘기 같아요.
아 설마요. 역 기억 뉘앙스라는 식으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이런 뭔가 귀여운 모자를 쓰고 하고 있는데
고양이입니다.
민망해하세요.
아,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부끄러워해서 네. 제가 아직 덜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대표님이 권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왕관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숫자가 좀 모자랐는데 네. 이걸 저 아니면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네, 할 수 없이 쓰고 있고요.
우리 최 팀장님이 요즘 패션이 다시 대학 시절 패션이 유행한다고 다시 대학 가신대요.
또 말도
엄마 봤대.
엄마 바지 입고 네, 네. 대학 가려는 생각은 네. 안 하고 있고요. 그 할로윈 하니까 생각났는데 할로윈이 사실 최근 들어서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명절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모르고 네. 옆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분이 있으시니까
네, 어린이집에서 그 설날 행사 며칠 하죠? 하루 합니다. 하루. 네. 하지만 할로윈은 한 달 내내 장식에 걸려 있죠. 아~ 우리나라의 진짜 중요한 명절은 설인가 추석인가 아닙니다. 할로윈입니다.
아, 네. 요새 그 할로윈 분장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로윈 뭐가 분장 트렌드?
아니 그냥 이제 무난하죠. 어린이들이니까 아~ 아직 유아들이니까 그냥 뭐 호박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그 어떤 그 홍대 힙스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알 수 없죠.
멀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렇다.
아 네네. 네.
실제로 슈퍼에 가도 네. 요즘 할로윈 관련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거 뭐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로윈 관련 장난감이란 건 뭐가 있죠? 아 호박 그런 거? 뭐
큰 그 마녀상 아. 네. 아, 사고 싶더라고요.
마녀상? 네.
뭐 뼈 이런 거.
아 해골 무슨 그 네. 이런 장식물 네. 그런 거.
모터도 달려 있어서 그런지 막 움직이고.
아 의상 같은
비명도 지르고. 예.
네. 아, 비명을 지른다고 하네. 네. 그렇군요. 세상이 진짜 사무실에만 있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네요. 그런 사정도 잘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할로윈 특집 과학하고 앉아있네는 먼저 이제 두 분이 준비하신 귀신과 유령의 물리학 이야기와 사실 이게 되게 좀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입자들의 스푸키 액션을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할로윈이 맞았다. 그래서 이제 입자들의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메스홀릭홀릭 수학이 좋아 메스홀릭홀릭 겁나지 않아 자신 있어 수학 공부의 모든 것 메스홀릭 수학 공부의 모든 것 메스홀릭 네 메스홀릭 광고가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깊은 네. 소식 아닙니까?
아유, 네.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요. 저희 네. 수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들께 계속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광고를 안 하셔도 표현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왠지 흥이 안 나는 면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먼저 경사스러운 소식 하나를 전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스홀릭이 2022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야. 네.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면은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약간 농담처럼 네. 말해서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 상은 맞아요.
아, 원래 이렇게 장관상 붙으면 대단한 거죠.
아 이거 대상입니다. 대상.
네, 그러니까
대상이고 우리는 사실 좀 학교 졸업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나 ICT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막 빨리 발전하는 분야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내 자식 대학 보내는 그 시장이
네, 그럼요.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최첨단 기술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네. 예전에 이런 행사 가면 막 그 전자칠판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이상한 이런 기계 같은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안 이상하고 좋은 기계에서 뭐 이렇게 캐릭터 나오고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는 뭐 거의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네, 그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좀 기술적으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의 스타트업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학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많은 서비스 중에 네. 메스홀릭이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야,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네, 깊은 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또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네네.
메스홀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20억 개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별 최적 학습 경로를 짜주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수학 솔루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네. 무엇을 모르고
네.
또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가를 그 좋다는 인공지능으로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용하다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네, 이번에 에듀테크 페어에 출품을 하면서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한테 30문제를 풀게 하면 이 결과만 가지고 이분들의 수준과 강점, 약점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AI가 새로 업데이트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몇 학년과 네. 그것만 내면 무조건 30문제를 딱 풀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몇 등 정도 하겠구나. 너는 이 정도의 코스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진단을 하는데 이런 진단은 AI가 잘 워킹을 하려면 일단은 학습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메솔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쌓이는 데이터도 하루에 뭐 12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계산과 추천의 퀄리티가 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사교육 뭐 학원 이런 데 다녀보면 용한 학원과 용하지 않은 학원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용한 학원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딱 보고 몇 가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 선생님이. 진단을 잘해주는 곳이면 용한 학원.
그렇죠.
못하는 학원이 약간 점집하고 비슷하긴 한데. 근데 용해질 수 있다.
원래 과학도 네. 예측을 잘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와 과학장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물리학의 가장 네네. 키죠. 그게 중요한 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30일을 같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30문제 같이 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랭크를 정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넌 브론즈야. 이거.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메소홀릭은 일반 개인한테는 서비스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과학하고 앉아있는 시청자들 대상으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12월 예정인 기말고사 대비 일정으로 딱 일주일 동안 선착순 100명만 모집할 예정이고요.
어? 선착순 100명한테 무료로?
네네. 오. 모집 대상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일단 시험을 보지 않는 중1까지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서 나 신청할래라고 하면 자기 학년만에 하면 선착순으로 100분께 요 이제 30문제를 풀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을 네. 바탕으로 개인화된 문제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회인 게 이게 원래 B2B를 하는 회사인데 네, B2B를 네. 하는 회사에서 100명 한정으로 이런 거 받는다. 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수익 모델이라서 아니라 진짜 약간 모델 만들기 위한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좋은 학원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개인이 쓸 수 있는
네.
상당히 괜찮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바짝 시켜서
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재학 중인 학교의 기출문제 분석 시험지까지 제공을 해주는 그런 개인화된 개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sciencepeople.co.kr에서 지금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1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을 주도하는 최 팀장님처럼 이런 기계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가요?
편승해서
아, 네,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 인공지능이 이 정도 도움이 되면 또 어떻게 안 쓸 수는 없겠죠. 네.
네.
저희 앞으로도 계속 메소홀릭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즌의 첫 시간이니까 뭐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와
네.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위주로 저희 메소홀릭과 함께 광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 K 박사님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뭐죠?
어렵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다.
네네.
네, 어렵게 설명하는 걸 알아들으려면 수학을 잘해야죠.
아, 그런 네, 좋은 네.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저희 방송도 조금 더
네.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와닿는 K 박사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메소홀릭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네, 오늘 할로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하면 보통 반과학의 절정체 이런 느낌 아닙니까? 비과학의 절정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재밌는 걸 하나 봐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뭐 아인슈타인 그 노벨상 해설 그걸 찾아보면서 아인슈타인 뭐 스푸케액션 이런 걸 찾아보다가 보니까 어떤 거를 발견을 했냐면 그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틱톡에 어떤 사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틱톡도 네. 하죠. 하시네요.
옆에
네.
이 교수님이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트렌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살아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어떤 바이털 에너지 같은 게 죽은 다음에 유령이나 영의 형태로 바뀌어서 돌아다닌다.
에너지 보존 법칙, 영적 에너지 보존 법칙.
아, 네. 그래서 네. 이것을 아인슈타인도 이런 아이디어를 지지했다라는 네. 식의 터무니없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신박한 논리였는데.
터무니없습니까? 그럴듯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유령의 형태로 변한다.
네.
그런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듯한 얘기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유령은 전기에너지 반응을 안 해요.
아 그렇죠. 사실 전자매력을 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반응을 하면요. 아, 일단 유형이
오늘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
영화에서 무슨
오정훈 박사님이 갑자기 막 지옥문 열어가지고 거기서.
네 저 걱정하는 건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이 교수님이 네.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충격 많이 먹으실까. 저 물리학자 두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지
여기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아, 네 위험한 곳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유령 물리학자들의 눈으로 본 유령 유령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유령의
물리학. 아 근데 그 전에 네.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 혹시
네네
스푸키 액션이란 말을 했던 것 때문인 건가요?
아니에요. 근거가? 상관이 없을 아, 것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스푸키 액션이란 말이 뭐 유령처럼 으스시한 작용 뭐 이런 뜻이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유령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오독을 한 건가 일부러 아. 일부러인지 아닌지 아, 모르겠지만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 의도적인 오독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맥락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그 귀신 얘기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자기 주장하는 바를 좀 뭔가 권위 있게 얘기해 주려면 네. 권위 있는 사람 이름을 끌어오는 게 좋잖아요. 거짓이라도.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을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권위 있는 사람의 흑백 사진 밑에 써놔야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 무조건 사실이 되죠.
파인만이한 유명한 그 말이 인터넷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돌아다니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도 파인만이 하지 않았다.
파인만 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87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갈릴레이 뭐 사진 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유튜브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유령의 물리학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좀 무서우라고.
아, 이거 할로윈 같네요, 진짜.
이 사다코. 근데 이게 무서운 장면을 보면 뭐 사람이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 몸에서 도파민이 막 샘솟는데요.
아, 도파민이요?
네, 그래서 무서운 이 할로윈을 길게 하는 이유도 설날에는 도파민 솟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그렇죠.
친척들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짜증 나는데 이 할로윈은
더 무서워하지 않나요? 그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근데 이 할로윈은 뭐 이 사다코의 모습이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런 장면 또 저 공동묘지 이런 거 보면서 비명도 지르고 그러지만 실은 그 순간에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솟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다코 기어 나오는 건 지금 보니까 약간 웃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무섭다가 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해서 하려고 그냥 웃음 터지는 네.
건. 네. 그러니까 저것도 웃기잖아요. 사다코도.
그래서 TV를 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깨죠.
깨인 거죠. 계속 잡혀 있는.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제 하다 별걸 다 준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령의 물리학까지 준비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니까 유령의 존재 이런 것보다도 어떨 때 사람들이 유령을 보게 되는지 그게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지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우선하려고 해요.
아, 그건 완벽하게 물리학자로 살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직은
아직은 전반부는 그런 얘기하고 네.
생물학이나 심리학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물질 세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후반부 이야기는 좀 그냥 무리수가 있는 네. 그, 예. 네, 스위치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좀 놀란 게 한 유령의 존재를 정말 믿는 사람이 한 40% 가까이 된대요.
지금 40%가 믿는 미국 기준일 것 같긴 한데요.
미국 기준인데 네. 한국도 그닥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우리 것 제사 지낼 때 문 예. 열어놓고 뭐 그런 거 예. 있잖아요.
빨리 줄 걷고.
빨리 줄 걷고.
빨리 줄 걷어야죠.
오다가 넘어질까 봐.
훌륭히 걸리죠. 예, 훌륭히 걸리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상신이나 유령이라는 게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 20층은 올라올 수 있으면서 빨래줄에 걸린다고 막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기는 있죠.
걸어 올라오시나? 아, 유령이.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나? 아, 그럼 엘리베이터 CCTV로 관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어쨌든.
레펠.
네,
레펠.
아, 옥상에서. 술 타고. 네.
그래서 유령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물리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이 떠오르죠. 하나가 이제 불가사의.
네.
그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 야릇한 일이 불가사의라 그런데요.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이거 뭐 영어로는 슈퍼내추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그래도 우리가 재미있게는 보잖아요. 슈퍼맨이나 뭐 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 저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재밌게 보는 그런 그런 게 초자연적인 건데 그 자연을 초월했다는 건 결국 물리학을 초월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어떤 존재나 힘에 의거한다 그래요. 네. 그렇게 사전에 나와요. 그럼 힘하면 가장 물리학적인 그 용어인데 그래서 이 유령의 존재를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사람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몇몇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런 관련해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왜 그러면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는 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혹은 봤다고 네.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이유가 것이네요.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왜 유령을 봤다고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 저주파 소리하고 전자기장도 들어간다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저주파 소리를 들으면 그 좀 기분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 몸의 공명진 노스가 이게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한 5Hz에서 10Hz인데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대가 20Hz에서 22,000Hz래요.
근데 5Hz 정도면 거의 이렇게 이런 손으로 떨어도 되는 정도의 예. 아주 낮은
아주 낮은 음인데 이제 진폭이 좀 큰 뭐 디젤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무기도 있다 그래요. 이런 저주파 아, 예 그래서 병사들에게 쏴주면 불쾌감을 느끼고 뭐 구역질이 난다거나
그 제가 예. 5Hz를 이렇게 흔들어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근데 이게 공명 때문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사람 몸이 5Hz 그 공명 진동수가 5Hz에서 10Hz면 외부에서 5Hz에서 10Hz 사이에 그거를 진폭을 크게 주는 그 외부 소리를 사람에게 쏘잖아요. 뭐 사람 귀로는 못 듣죠. 못 듣지만 사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내장도 울렁울렁거리고 물론 뼈의 진동수는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람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5에서 10Hz래요. 그다음에 뇌도 이게 출렁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멀미하고 구토를 하고 귀신도 보이고 진짜요? 그럴 수 있대. 예. 헛것이 보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게 일단 가능한 유형 중에 예. 하나겠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 네. 있는데요. 그 지금 저주파 진동을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더 고주파를 듣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귀의 센서 때문에 네. 이제 그 높은 영역은 못 들으니까 맞아요. 간혹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는 무서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니까 괜찮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귀신 들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하면 나이가 60이 넘으면 더 이상 귀신을 볼 수 없는 제가 왼쪽 귀가 뭐 이제 점점 먹어가거든요. 고주파를 못 들어요.
시력도 자세히 안 보이니까 그냥 다 뿌옇게 보이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어 네. 귀신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에이지 디펜드 그 나이에 의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릴수록 잘 보는 좀 뭐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헛것도 더 잘 보고.
저기 저 수납장 뒤에 저 사람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재밌게 듣고 계시는.
네. 네.
아 처음 뵙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준 그 자료에 오른쪽 그림이 이게 공명에 나타내는 물리학 한 2학년 정도면 아주 자세하게 배워요. 고전역학 시간에도 배우고 또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우고 양자역 오늘 배울지 양자역학 시간에도 나옵니다. 지금 네. 공명이. 그래서 이렇게 저런 피크가 딱 되는 게 주파수가 공명 진동수랑 딱 맞으면 진폭이 확 커지거든요. 네. 그럼 사람 몸이 더 웅웅 울리니까. 이게 좀 귀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저주파라고 네. 하는군요.
저주파. 어 맞아요.
컬스웨이브.
저주를 좀
대박이다. 그래서 저주파구나.
우리가 뭔가 해외 진출하고 싶어도 이런 걸 살릴 네. 수가 없어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네. 굉장하네요. 네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저주를 할 때는 5Hz에서 10Hz 정도로
네. 낮은 소리를 하잖아요 항상 아, 네. 그 장희빈 그 사극범 장희빈이 속으로 막 저주를 하죠 그죠 5Hz
저주파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버섯 때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버섯인데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실로시빈 버섯이라는 거래요 이거는 그 생화학자가 와서 설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아무튼 실로시빈이란 저런 그 분자 기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위키피디아를 참조했어요. 이게 이걸 먹으면 환각작용이 일어난대요. 환청과 한시에 시달리는데 아주 유명한 버섯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그 멕시코 쪽에 아즈텍 제국에서 종교행사 때 쓰곤 했대요. 그래서 이게 저 그 상들이 버섯상이래요. 버섯상인데 저 버섯상이 한 6천 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오늘 그 제일 처음에 노래 틀려고 했던 인디아나 존스. 네, 네, 네.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아,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네, 네. 그게 다 버섯 먹고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 난리를 네. 부렸는지 사람들이 저거 모여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투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남미에 어디 가가지고 저런 아, 이제
먹어보는
네, 저거, 먹고 체험 투어 같은 것도 요새도 하더라고요.
아 저게 불법이 아닌 나라가 있으니까 네. 아,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네, 불법. 항정신성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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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니다.
근데 저, 외국에서 먹고 한국에 들어와도 불법인데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속인주의 네, 네. 형법이 속인주의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버섯이 저 버섯을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귀신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저 버섯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네, 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마약을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안
어차피
되겠죠.
여러분은 귀신을 볼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네.
저주파를 들으시면
네, 네, 네.
그게 아, 지금 합법적인 귀신은 아직 저주파밖에 없거든요.
아직 합법적인 그거,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곰팡인데 이게 이 곰팡이가 어떤 곰팡이냐면 특히 저 밀 같은데 밀에 이제 병 저 곰팡이 병이 있대요. 저걸 맥각병이라 그런다 그러던데 이 맥각이 LSD 마약의 원료로도 쓰인대요. 그런데 LSD를 먹으면 법에 걸리지만 저 맥각을 먹으면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걸리나?
네 저
그러니까 정제하기 전.
아. 네.
이게 실제로 그 제가 우연히 찾게 된 자료인데 1691년 12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살렘에서 마녀 사냥이 있었대요.
네, 유명한 네. 마녀 사냥.
근데 그 마녀 사냥이 애가 저렇게 막 자지러지면서 헛게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마녀의 장난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그 마녀 사냥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저 곰팡이도 귀신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팁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미드 하우스 닥터 하우스라는 네, 네. 미드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그 오래된 집에 곰팡이균 때문에 이게 환각을 보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임상 조사를 통해서 그 곰팡이가 원인인 걸 발견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맞아요. 이런 데 가서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유령을 보는 방법을 잠깐 하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네. 무서우니까. 이렇게
아, 네. 숨도 가쁘시죠.
그렇게 저런 폐가 또는 폐 건물 그리고 저 복도에 보면 막 그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저런데 당연히 곰팡이가 많이 살겠죠. 네, 네. 근데 그 곰팡이 중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이 있는 곰팡이가 있으면 심호흡을 하다가 이렇게 헛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마스크 KF94 이상의 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유령을 보기 싫다면 네,
네. 올바르게 착용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 가서 귀신을 본다. 네, 네. 대개는 곰팡이 때문일 거라는 게
아, 그게 장소의 문제일 때는.
네. UFO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 고압선이나 자철광지대의 매그네틱 필드 때문에 뇌의 이 공명 이상으로 생긴 환각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거기에서 저주파가 나오는 건가요?
그 저주파도 나고 저주. 예.
전자기장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가 않아서 저주파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포스핀이라고 이게 인하고 네. 그 수소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저 뱀이 장풍을 쏘는 듯한
저게 그림이래요. 저게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19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저게 뱀에서 나오는 저게 뭐냐면 그 포스핀이래요. 이 포스핀이 인에 수소가 3개 달린 그런 분자인데 이게 도깨비 불을 낸대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숲에 특히 이 도깨비 불을 볼 수 있는 곳이 공동묘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 뼈에 네. 인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거 화장해서 묻지는 않고 그냥 그 시신을 그냥 묻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뼈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인이 나오면 인이 그 뭐 산소 그 수소나 그 물하고 결합해서 또 뭐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런 도깨비불이 보인대요.
아, 그 진짜 실제로 시신과 관련이
그렇죠. 아, 그래서 무더 저기 주로 공동묘지에서 옛날에 도깨비불을 보면 유령이다고 공포에 떨 수도 있고.
하필 또 그런 데서 저런 게 보이면 예. 저기 뭐 영혼이라거나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비 오거나 습한 날 많이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비 오는 무덤이 예. 파란 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다 포톤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유령이 아니라 단지 포톤이다.
네. 우리가 유령이 파란 불빛으로 나타나면 왜 파란색일까? 특정 경단과 관련이 있나?
그때 이제 인해 네. 인이라는 네, 원자가 가진 그 스펙트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시광에 민감하지 않고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에 민감했으면 유령 논란은 아예 없어.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엑스레이 민감하면 저 타사는 뼈로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러면 다이어트 할 필요도 그럼 그렇죠.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귀신을 보는 그거고 또 한 가지 쉬운 방법 아니 쉬운 방법이 더 중요한데
요탄가스 마시
아 네네 그렇겠죠
이 중에 추천할 만한 건 네. 없는 것 같은데
아 없어요 네. 실은 추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아 저 일산화탄소 관련해서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저 귀신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제가 원래 제가 천재였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머님이 진짜 천재였대. 네. 아, 너 같은 천재는 세상에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아,
혹시 자녀분이 몇 분, 성녀분이 몇 분 되세요?
제 밑으로 동생 하나.
아, 둘. 아.
둘 다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네. 연탄가스, 아, 연탄가스 나시고, 네. 중학교 때. 그래서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그 자다 깨서 네. 뭔가 헛걸 본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엔 저 CO,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은가. 아, 효과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심해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죽을 수도
요즘은
있으니까.
연탄가스라는 거를 사실 네. 별로 맡을 기회도 없잖아요.
아, 왜 연탄구이집.
아, 그런데.
그런데도 너무 오래 드시면 귀신이 보입니다.
아, 근데 그 연탄구이집에서 그 연탄 태울 때 나는 그 이상한 냄새가 그 무슨 냄새예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아닙니까?
무색무취죠. 되게 좀 황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아. 네. 그런 냄새가 날 테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뭐 머리가 그 이후로 네. 전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달라지셨을 거예요. 천재셨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저희 이제 세 명이었는데 저희는 네. 그 갑자기 밤에 자는데 막 아빠가 깨우더니 구구단 네. 뭐 8단인가를 외워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갑자기. 네.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이래가지고 9단, 네. 8단 안 배웠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못하고 있을 때 아빠가 막 울려고 하면서 우리 애가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9구단을 못 외우게 됐다니 막 했더니 엄마가 얘 아직 그거 못 외운다고 6단만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6단 외우고 아빠가 안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저는 요즘도 9구단이 7, 8에 56, 87에 63을 이룰 때 아 이게 제 생각에 양자역학의 부작용이네.
아 네네.
교환 가능하지가 않아.
그렇군요. 네. 양자의 세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거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물질과 암흑물 요즘 암흑물질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되게 정말 연구 많이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출판되기 전 버전을 이제 올리는 그곳에 가보면 이 암흑물질에 대한 논문이 많이 올라와요 여전히. 근데 이게 우주의 질량이 물질이 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암흑물질이 27%, 암흑에너지가 한 68%. 근데 암흑에너지는 아직 논란이 있는데 암흑물질의 존재는 물리학자들이라면 되게 이제 믿는 것 같아요. 특히 입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암흑물질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는데 그 모형이 대개는 암흑물질과 물질을 어떻게 매개하느냐, 그 매개의 입자가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암흑물질 관련 연구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이유가 상호작용의 세계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내가 얘를 검출해낼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렇죠. 검출기라는 것 자체가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워낙 상호작용을 작게 하기 때문에 검출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유령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못 볼까? 이게 마치 암흑물질처럼 이게 디텍트가 잘 안 되는. 그게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유령들의 세계. 이 두 세계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그 매개인자를 아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바탕으로
네. 아, 네.
이제 유령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아, 그렇죠.
이게 고스트바스터스가 이게 네 편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한 편이 네. 더 있죠.
한 편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1984년에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재미로 봤지 장면 장면 고민하면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84년에 이게, 보신 건 아니잖아요. 84년생이신데.
84년. 어머님이 보러 가셨어요.
아, 얘기해 주셨구나.
네,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이 이제 2021년. 맞아요, 그런데 이 네 개를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개, 네 영화를 다 관통하는 그 이야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입자. 네. 양성자가 전공이잖아요. 양성자예요. 양성자 총이 나오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바로 에곤 스팽글러 박사, 이 물리학자입니다. 네. 물리학자가 이런 총을 만들어서 귀신을 때려잡죠. 이게 양성자 총 하면 결국 뭐냐면 휴대용 가속기인 거죠.
그렇죠.
계속 프로톤을 어느 정도로 내냐면 쫙 연속적으로 내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이런 가속기 없죠. 이 정도의 커런트를 가지는 네. 어마어마한 가속기를 그것도 휴대하고 다녀요. 네. 이게 좀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그거를 발명해서 이런 걸 안 하면 과학이 얼마나 기열할 그러니까. 수 있는지.
그리고 후속 제품도 나왔어요. 아. 3세대 양성자 총도 나오고요.
그쵸.
이게 또 양성자 숏건도 나오고
장갑이 있었죠.
2016년에 양성자 장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양성자 장갑이 뭔가 하고 봤어요. 네. 이게 양성자 장갑이에요. 양성자 장갑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양성자라는 거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제가 지난
저기 양성자가 진짜 날아간다기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양성자는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눈에 보여요.
자세히.
쫙 연속적으로 가요. 빔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빔 보여주는 2021년 버전의 양성자 총입니다. 이 정도의 빔이 나오는 가속기다.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잖아요.
오. 그렇죠?
이게 다 양성자인 거죠. 이게 전자기파가 아니에요. 네. 전자기장이 아니고 양성자입니다. 이건 양성자 총이거든요.
왜 저렇게 양성자를 가속하면 저렇게 휘어서 나가기도 하나요?
그 왜냐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플러스 전화니까 네. 자기장을 걸어주면 당연히 이게 되어 있고 못할 이유는 없는
아,
거죠.
아 근데 저 왜 하필이면 양성자로 유령을 잡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네.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이거 이제 오늘 결론인데 네. 유령 퇴치 무기의 키워드 양성자. 유령의 본질은 양성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호작용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 매개를 하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필요한 거고 유령은 오직 양성자를 통해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아. 양성자 하면 강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령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은 제 생각에 아마도 강력이 아닐까. 아. 강력이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이게 전자기력이면 우리가 늘 유령과 나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한다.
네, 그렇죠.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또는 중력이 작용한다.
유령을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령은 그렇죠. 우리를 말하자면 들어서 위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눌러서 죽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강력은 일단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강력은 일단 한 10에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로 가까워져야지 되니까.
네, 네.
한원 정도는 모르라도. 제가 오늘 양자역학 얘기 나왔어요. 환원이 이게 양자역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환혼이
환혼이 뭐냐
드라마
그 드라마에 드라마. 아.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환혼이요.
아.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빛의 속도보다 빨리.
네.
아, 무슨 게 빠른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왜 중성자를 안 써요?
중성자는 전화가 없어서 저렇게 막 힐 수가 없잖아요.
아. 아니 강력. 을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강력을 얘기하려면 양성자 중성자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 또 중성자 이게 그러니까 반쪽짜리 강력.
아, 네.
원래 제가 아, 네. 오늘 계획이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불가사의하고 또 초자연적인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결론은 죽었다 깨나서 논리적인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의 결론은 비논리적일 수밖에
아,
없다.
네, 네, 그렇죠. 유령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뭐 양성자랑 상호작용을 하는지 유령과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이나 무슨 실험적 네.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영화는 만들고 우린 방송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곡성 안 보셨으면 곡성에 상호작용 하잖아요.
아, 그 무당은 네. 미디엄이니까.
네, 네, 네.
무당이 매개자이기에는 네.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중간.
뭔가 과학이 되려면 네, 이 중간자가. 네. 뭐 파이 중간자, 로 중간자, 중간자는 특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월광 중간자.
네.
월광 중간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아~ 네.
그런 월광 중간자가 있다 그래도 매번 아주 일관성 있게 그렇죠. 나타나야 되는데
네.
무당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서
네. 아~
매개자로서는 자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견해예요.
네,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또 이 무당협회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네, 네. 아,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구나.
미리 사과하셔야죠. 네. 미리 서관을 해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네. 서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게 강력이 아닌가. 아, 그래서 꼭 제가 강력의 탄생을 써서 네. 또 이 강력의 탄생하면 여기도 울고 먹으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막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유령이나 뭐 이제 뭐 도깨비나 그런 네. 귀신 얘기가 재밌는 게 실제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유령이 뭔지 모르겠지만 유령 잡는 뭐 잡을 때 뭘로 잡아야 예.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떤 맞아요. 식으로 움직이는지 같은 걸 다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좀비 사태 이런 거 맞아요. 우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공룡이 있는 동물원이 연다고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놀라겠어요 우리가?
공룡이 뛰어다녀서 그게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놀라지 않네. 그렇죠.
저는 늘상 놀랐... 있는 일이니까. 네.
92년도부터 쭉 봐오던 네. 일인데 왜 놀라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전에 CDC 미국의 CDC에서 뭐 이건 교육용 자료처럼 나온 거긴 한데 좀비 아포칼립스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팩 같은 거를 가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좀비가 나타났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야 네. 전쟁에 나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마음속에 대비를 하거든요.
아 제가 한 7, 8년 전에 제 조카가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책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좀비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
네.
그 한, 거의 3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네.
한 권을
그거 본 것 같은데.
예, 그 우리가 예, 우리가 유령에 대해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방송의 그렇죠. 자료들을 모아서.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유령... 좀비가 지구를 점령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쟁 따위에서는 뭐 쉽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영화.
네, 그럼요.
그 월드워 제트든가. 예, 거기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렇죠.
부산행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혼자 그 박사가 혼자 살아남아서 강아지가 개라고 해야 돼.
아, 나는 전설이다.
네, 나는 전설이다.
네, 그렇죠.
그런 영화들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좀비가 창궐할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
오히려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한화 이글스가 우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그거일 것 같은데.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에서 진짜. 아, 한화 팬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따로 위로해야 되는지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많은 그 트렌드를 낳잖아요. 이번에 멍때리기 대회 우승하신 분이 한화 팬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네. 파생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유령이나 좀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상에 있는 건데 그냥 문화 콘텐츠로 소비가 네. 되지만 우리가 접해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접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무섭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말 무서운 의도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무서운 그 귀신 사진을 쫙 해서 뭐 처키를 보여줄까.
네.
처키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아, 무섭죠.
아,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애들한테 저런 인형을 사줍니까? 자기.
아 저는 근데 그 네. 외국 인형 중에 눕히면 눈 감고.
아, 네, 네. 그런 인형
자동 인형 있잖아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처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진짜로. 처키를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음대생.
왜요?
처키 잡아봐. 처키 잡아봐. 공포에 떨죠.
어쨌든.
그래서 그 무서운 사진을 쫙 모아놔서 네네.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게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놀란 게 하나가 뭐냐면
근데 공포 영화 네. 같은 거 보시면은 좀
공포 영화 안 봐요.
무서움 많이 타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전혀 안 무서운데 옆에 사람 소리 비명에 놀라요.
아.
비명에 놀라니까 여기 불쾌하잖아요. 네. 별로 이건 안 무서운데 비명 그리고 요즘 영화들 워낙 잔인해서
네,
잔인 뭐 19금 이런 건 정말 잔인하잖아요. 네. 귀신 영화보다 훨씬 잔인하잖아요. 요 썰고 요 썰어라 뭐 이런 건 진짜
네.
그거 훨씬 무섭지 않아요? 그거는
요리 영화입니까? 요 썰어라 튀기고
그런 게 더 무섭지.
자르고 튀기고
그렇죠.
벗겨내고 이런 거 요리 영화
그런 거는 무서워도 정작 귀신이 나오고 하는 거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건지 네. 도파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란 거는 사람들의 상상력.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존재하고
네.
다양한 모습. 그런데 항상 그 귀신의 얼굴을 보면 사람 모양을 닮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눈을 아주 과격하게 크게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코를 크게 만든다거나 또는 입을 아주 찢어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귀신들을 그 창조해냈더라고요.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대단하죠.
네, 없는 걸 만드는 건 사실 결혼이 같지 않은데 네.
그 상상력의 찬사를 네, 보내고 네, 싶어요. 네. 네. 그냥 없다 뭐 이렇게 무시하려고 네, 제가 네. 꼭 뭐 40% 되는 분들이 방송을 봐서가 아니라 그
아니 정말 박사님이 이렇게 철저히 팬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약간 오늘따라 혓바닥이 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40%의 네. 분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왜냐하면, 스케틱들이 하는 네. 일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훈련만 받으면 그거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귀신의 문제를 유령의 문제를 사람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치. 다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서움, 공포를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모르는 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공포인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켜봐요 옆에서 진짜 저를 객관화해서 지켜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오싹하다
본체와 나를 관찰하는 그렇죠. 또 다른 오정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유체이탈 네네네. 비슷하게 해서 저를 관찰하는 편인데 제가 약간
있는 거죠, 부캐가.
네, 공포를 느낀다는 상황에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뭐가 나에게 공포를 주는지.
그렇게 근데 제3 네. 시점으로 보는 그 박사님 본인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네. 악몽을 꾼 적이 있어요. 계속. 근데 같은 이유로 악몽을 꾸고 그 이야기가 시리즈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잠에서 깼을 때 보면. 항상 제가 한기를 느끼고 있어요. 추워요. 문을 열어놓고 잔다든지 이불을 걷어 차고 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잠들면 그 뒤편부터 다시 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고 싶으면 이불을 덮는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화,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40%의 분들도 그걸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분명히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게 사실은 퇴마잖아요. 네, 네. 그 퇴마 아카데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개인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없앨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가 도파민을 나오게 하니까 네. 제 생각 40% 되는 분들도 믿는다는 게 그 도파민 때문에 믿는 거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중도?
공포
귀신 중도.
공포 영화 이런
공포
거.
중도.
마약 중도. 마약 중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거 아 어떻게 찍었고 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 몰입해가지고 그렇죠. 보는 게 더 재밌잖아. 더 무섭고.
네.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면 겁이 많은 조상님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 같고 우리 유전자에도 네, 그런 분들의 유전자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에나 겁을 먹고 네, 살아남는 쪽을 택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앞에 할로윈 얘기 가볍게 네.
상당히 진지하게
네,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물질 세계에 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는 정말로 스푸키한 이야기. 정말 으스스한 할로윈 다운 네, 과학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노벨상 해설 방송을 한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아인슈타인은 맞는 말을 했을 때도 과학이 발전하지만 틀린 말을 했을 때도 과학이 발전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벨상에 대해서 해설이 뭐 여기저기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 뉴스들은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네, 1분 이내 길어야 2분 이 정도의 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막 설명해주고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뉴스를 말씀하시는 저분들은 이걸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
아, 네,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저 말로 이해할 수 있나?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제 오늘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방송 중에 가장 잘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저는 했습니다. 박사님도 해주셨기를 바라면서.
네. 약간 이거 선언보다는 지시에 가까운.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네, 이진영 박사님 모셨고요. 네.
네.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베레 정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수학적으로 그냥 정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학에서의 정리, 그래서 베레 정리인데 그거를 이제 세 분의 그 알란 아스펙, 존 클라우저, 안톤 자일링거 이렇게 세 분이 실험을 한 걸 가지고 받으셨어요. 네, 알란 아스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험 물리학자시고요. 클라우저 경우에는 이제 이론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실험을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실험을 안 해서 벨부등식에 대한 실험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직접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일링거 교수님은 이제 그 실험 물리학자이신데 이론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벨 정리의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걸 GHG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린버거, 혼, 자일링거 세 분이 한 정리이거든요. 기존의 벨 띠오렘과 다르게 소위 all versus nothing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나 아니거나 그런 테스트인데 벨 정리 자체는 이제 확률적인 그러한 이제 테스트 방법이에요.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GHG 정리는 되거나 안 되거나 형태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형태의 벨 정리거든요.
확률적 되거나 안 되거나랑 확률적인 건 뭐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은 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되거나 그 확률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를 내야 되는 거죠.
네. 확률이 20%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밑이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all versus nothing 테스트는 사실은 확률적인 건 맞는데요. 원리 자체가 확률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확률 1인 사건과 확률 0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실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벨 부등 그러니까 벨 정리를 그런 실험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벨 정리인데 그걸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확률 1과 확률 0인 사건들 네. 가지고 이제 벨 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벨 정리 자체는 이런 거거든요. 고전 이론. 그걸 이제 제가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로컬 리얼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건 국소.
네.
그러니까 물리적 영향이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국소성이라고 불러요. 리얼리즘은 이제 실제성 혹은 실체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측정을 하지 않아도 미리 해당하는 물리량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이제 실제성이라고 하거든요. 고전과 양자로 나눌게요. 양자가 아닌 건 다 고전이라고 불러요.
네.
양자 물리학자들은 다 자기들 중심적이어가지고 양자가 아니면 다 고전이라고 부를 텐데 이 고전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거시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시 세계가 뭐 뉴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웰의 법칙으로 뭐 자석을 흔들면 이제 전류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요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겠느냐 이게 질문인데 그게 하나가 로칼리티, 그러니까 국소성이에요.
네.
광속보다 빠른 것은 가능하지 않을 네. 거다라는 가정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실제성이에요. 측정을 하지 않아도 측정하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측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이게 두 가지를 꼽는 거예요. 그 이외의 가정은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 두 가지 가정이 만족해야 될 부등식을 하나 얻는데 그 부등식이 베레 부등식이에요.
네. 제가 이해 여기까지 알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거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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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요.
농담입니다.
네, 네. 네, 슈레딩거 고양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실제성에 대해서 살짝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혹은 뭐 확률이 반반으로 뭐 중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고양이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를 말하자면 50%로 중첩되어 있는 게 실제 상태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이 박스
아니에요?
안에 박스 안의 고양이가 그런 것을 좀 상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측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결정된 건 그 전 시간, 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빠르게 진행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데요.
네, 네.
양자역학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있고 이제 평행 우주론 멀티버스라는 게 있고. 드브로의 봄퓨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국소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이제 세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컨시스턴트 히스토리즘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해석은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사람들 사이에 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해석에 따른 고양이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측정이 중요해요. 측정해야지 어떤 그 이제 해당하는 대상의 검출되는 값이 측정을 해야지 비로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하지 않으면 그 값은 결정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정할 수 없다라는 게.
근데 뚜껑을 깠을 때 그게 확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되는 그 순간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 전에는 이제 그 어떤 값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측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전에는 비실제론이에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멀티버스는 우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지 않을 때 고양이가 죽은 우주와 산 우주로 네, 우주 전체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측정을 하는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측정을 할 때 고양이가 죽은 우주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아는 거고 산 우주에서 열었더니 고양이가 살았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우주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산 우주하고 죽은 우주하고 뭐 혹은 뭐 먹고 반신불수가 된 우주하고 여러 가지 우주가 있는데 내가 뚜껑을 열었더니 내 우주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면 아 그러면 나는 지금 고양이가 죽은 우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차원 우주에 나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이제 두 개의 해석을 어떻게
다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우주.
구분 못해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데
다분히 철학적인
어떤 거예요.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믿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코펜하겐 해석을 믿는 사람을 동인이라 하고 다른 우주를 이제 북인이라 하고
이제 두 번째까지 멀티플 아니까 평행 우주론 네. 뭐 다중 우주론 이름이 많아요. 메뉴 월드 티어리도 있고. 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니 마인드 티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멀티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브로의 봄 티오리라는 것은 코펜하겐 해석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해석도 실제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우주에서 해당하는 이제 그 고양이가 살아 있는 것이 실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측정 전에 실제하는 거고 죽어 있는 세계에서는 죽어 있는 고양이 죽어 있는 상태가 실제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론이고요. 세 번째도 실제론이에요. 세 번째는 숨은 변수라는 게 있어서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이제 벨 티오렘도 이 숨은 변수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드브로의 봄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제론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측정 전에 모든 값이 미리 결정돼 있다. 라고 되는 건데 근데 양자 간섭과 같은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광속보다 빠른 물리적 영향 힘이 존재한다고 혹은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것도 가정이긴 한데 그래서 비국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광속보다 빠른 어떤 물리적 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드브로의 봄 티어리예요. 그래서 드브로의 봄 티오리하고 코펜하겐 해석하고 비교를 하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국소성을 가정해요.
네.
대신 실제론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드브로의 봄 티오리에서는 실제론을 받아들여요. 가정해요. 대신 국소성을 포기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벨브 등식에 대한 이제 양자 역학이 벨 부등식을 위배를 하잖아요. 그 위배하는 것을 벨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그 세 명의 실험 물리학자들 노벨상 받은 그 사람들이 실험한 결과가 자연은 벨 부등식을 위배한다. 그래서 벨의 정리가 맞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조금 더 얘기하면 그게 왜 실제로 국소성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건데 네, 세 번째 해석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가 어디야?
내가 모르는 어느 지점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느낌입니까?
좀 이해하셨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지금 필요한 데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건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양이가 평소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상자의 구석에 가 있기를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단지 그거를 모른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런 변수가 숨어져 있는.
암흑물질 같은 거. 그냥 모르니까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통치는 약간 느낌적.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실 고양이 얘를 계속 끌고 가려니까 되게 얘기가 힘들어지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얽혀 있는 양자 두 개가 네. 하나가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없이 움직임이 어떻게 뭐 그거 되는지를 결정할 때 여기에 작용하는 어떤 숨은 원인이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숨은 변수 이론의 바닥에 있었었죠.
그 히든 베리어블 티오리는 방금 말씀하신 그 거와 유사한데 히든 베리어블이 원인이에요. 히든 베리어블이 원인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가 있다고 치면 네네. 혹은 광자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큰 코릴레이션을 갖거든. 상관관계를 갖거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걸 조금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비가 오는 것과 우산 쓰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시죠.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대체로 우산을 많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이건 인과관계예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비가 오는 사건과 우산을 쓰는 사건 이 인과관계로 연결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우산을 쓰면 우산을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우산 쓸 때 비가 아마도 왔을 테니까 같이 우산을 쓰겠죠. 근데 제가 우산을 쓴다고 우산을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 때문에 우산을 쓰는 거지. 그렇죠. 내가 우산을 쓴다고 우산을 쓰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우산을 쓰는 행위가 상대방 또 우산을 쓰는 행위를 보면 얘가 우산을 쓰니까 얘가 우산을 쓰는 건가? 그쵸. 하고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게 상관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이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대체로 그래요. 상관관계는 네. 인과관계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그 얽힘이 굉장히 전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한쪽 파티의 대상의 어떤 상태와 다른 쪽 대상의 상태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걸 얽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네. 얽혀 있다는 말 자체는 복잡하게 슈레딩거가 쓴 말이긴 하지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엉켜버렸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상태가 뭔지 알면 다른 쪽 상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걸 측정하지 않아도 여기만 측정해도 우리 둘이 있는데 그쵸, 우리 둘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처럼. 네네. 그러면 저에 대한 행태나 뭐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제 기자님에 대한 네. 걸 보지 않아도 알게 되잖아요. 이런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그럴 때 인과관계에 대한 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히든 베리어블 이론. 그러니까 숨은 변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비국소성에서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전자의 상태를 인과관계로 봐버리면 얘가 정보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줘서 뭐 스핀업이 다운이 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관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딘가에 다른 영향이 있고 얘는 그냥 이 관계가 상관관계처럼 되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인포메이션 전달로 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비국소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런 거.
근데 이게 인과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결국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게 또 다른 어려운 그쵸.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되게 또 단단하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거는 이걸 사실 뚜껑을 열어보건 아닌 건 상관없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고장 세계에선 그렇죠.
근데
네.
수학적으로 그 퀀텀 스테이트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도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네. 대혼란이 찾아왔어요.
이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 아, 이 포인트입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그 이쯤 되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란을 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네의 늑대 인간과 다른 동네의 늑대 인간이 동시에 늑대로 변신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전화를 주고받아서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달을 보고 한 거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 것처럼 마치 둘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그 네, 달이 네. 히든 베리어블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적절한 비유.
네, 적절하군요.
할로윈과 맞기도 하고 네. 적절하군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양자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역학은 저는 코펜하겐에서만 얘기할게요. 아까 네. 이제 해석 여러 해석들에 이제 철학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서인이십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코펜하겐 학파의 네.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코펜하겐 학파를 따르지 않아요? 아니요. 아닌 거란가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코펜하겐 해석을 한다고 많은 경우에 그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코펜하겐 해석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코펜하겐 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 역사적인 이유인데 원래 코펜하겐 해석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비실제론적이고 관측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그 물리량들이 이제 실체가 이제 생기게 된다. 혹은 결정된다. 이게 이제 원래 코펜하겐. 다른 코펜하겐 해석은 뭐냐면 코펜하겐 해석 2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게 코펜하겐 해석 1이고요. 코펜하겐 해석 2가 있는데 코펜하겐 해석 2는 뭐냐면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
코펜하겐 해석 1에서는 양자 상태는 실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
관측 양도 실제하지 않는 데다가 상태 자체도 실제하지 않아요. 이게 코펜하겐 1이고 코펜하겐 2는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측량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정해져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러면 실제하는 게 뭐지? 아, 양자 상태구나. 이게 코펜하겐 해석 2예요. 근데 원래 코펜하겐 해석 저는 코펜하겐 해석 2를 믿진 않아요. 코펜하겐 해석 1을 이제 전 신봉하는데
저는 2 같은데요.
2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
왜냐하면 교과서를 대부분 2로 배웠던 거 같아요.
저는
아니요, 정확하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교과서에는 코펜하겐 해석 2라는
가르쳐 주신 분의 성향에 따라가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배울 때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입자냐 파동이냐 그 이중성 이야기하고 그쵸. 그다음에 물질파.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실제성 그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네네. 측정하기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그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는 이미 상태는 정해져 있지만 내가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가 고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히 떠나서 아예 그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거 그쵸. 측정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맞아요.
그게 1 아닌가요?
1이요.
네, 저도 그렇게
거기에
배웠어요.
거기에 이제 상태 양자 상태 혹은 파동 함수 예, 예. 파동 함수도 실제 파동 함수를 실제한다고 본다 실제하지 않는다고 본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하신 거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파동 함수에 대한 거 혹은 이제 상태 저는 양자 상태라고 하는데 그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철학이 아니까 해석이 있고요. 양자 상태도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해석이 있어요. 그게 코펜하겐에서 원과 투를 나눠요.
근데 무조건 측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코펜하겐에서 원이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그 요걸 문제 삼을 때 처음에 파동 함수가 있었는데 측정하는 순간 얘가 여러 고유 상태 중에 하나로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게 리덕션이 되든 붕괴를 되든지 간에. 근데 그게 그걸 자연스럽게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 타신 분 때문에 칼럼을 쓰게 됐어요. 칼럼을 쓰는 이유로 다시 한번 여러 그 양자역학 근본에 대한 책들도 보고 그러면서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안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세뇌돼서 그런 건지.
아까도 드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사실은 가장 먼저 나온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주류가 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교과서들이 많이 그걸 다뤘고
그런데 공 논쟁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아까 드린 질문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실제 이게 매스매틱스는 명확한데 이걸 이제 해석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계속 질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철학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펜하겐 해석은 이제 조작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혹은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퍼레이셔널리즘의 전형이 뭐냐면 모든 그 대상들 측정하는 행위 물리학의 대상 이제 그 체계 자체를 실험 장치들을 전부 다 각각 상정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 이게 오퍼레이셔널리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토니즘 이제 그 멀티버스하고 이제 드볼 봄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니즘에 가깝거든요. 근데 플라토니즘은 이상 세계에서 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이제 실제 세계에서 실현되는 근사적으로 실현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플라토니즘이네요.
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 세계에서 이미 뭔가가 있는 거고 이제 실제 세계에서 그게 구현이 됐으면 우리가 측정을 하든 인간이 그걸 보든 보지 않든 그게 구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플라토니즘이에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중 세계를 비판하는 철학자 중에 비판한 분이 이게 플라토니즘이랑 관련지어서 이게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걱정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좀 떠올랐는데 이게 실제로 존 클라우저가 실험을 할 때 존 클라우저가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지도 교수가 테디우스인가 테디우스라 그러나요?
정확히
그 지도 교수한테 추천서를 받았는데 추천서에 뭐라고 썼냐면 존 클라우저가 그 실험한 그 벨의 부등식의 실험은 쓰레기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다행히 추천서에 그런 말이 적힌 줄 알고 잡 어플라이 할 때는 안 냈대요. 근데 결국은 정규직 얻는데 무지무지 힘들어했고 오랫동안 정규직에서 못 얻은 이유가 그게 이제 60년대이기 때문에 벨 부등식 나오고 얼마 안 돼 한 3, 4년 후쯤 되고 실험은 72년에 했고 그런데 이게 당시에 그런 실험과 하는 것 조차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닐스 보어하고 닐스 보어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막강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 다수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세뇌되기도 쉽고 그쪽에 가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한 80년대까지 이쪽 연구를 하는 거를 그렇게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그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보이면 그런 건 한 60 넘어서나 60 넘어서 이제 60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도 되는 연구가 되긴 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궁금한 게 말씀하신 거. 수학은 명확한데 그렇죠. 아까 확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수식으로 적응 명쾌하게 몇 줄이면 나오잖아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중에 차라리 아예 어떤 해석도 못 믿겠다. 나는 수학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인슈타인 얘기
탕평파
탕평파 딱 맞는 말씀
그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흐라는 사람의 추종자 마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시간 뭐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들고 나온 거냐면요 직접 재보자 시간 너희들이 시간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상상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시계로 재보자 길이 너희들 길이 뭐 얼마라고 생각할 건데 그러지 말고 진짜 재보자 이렇게 재보니까 생각보다 다르게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전형적인 오퍼레이셔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조작주의자 전형적인 조작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보어도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거로 성공한 뭐 그게 계기가 되니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보어도 오퍼레이셔널리스트예요. 전형적인 오퍼레이셔널리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측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관측 혹은 이제 실험한 이제 이론 전개는 각각의 과정 이론 체계는 모두 다 실험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론에서 다 체계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오퍼레이셔널리즘 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어는 그거에 충실하게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걸 내놓은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측정할 뒤에 어떻게 되는지 측정 전에는 어떤지에 대한 걸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측정 전에 어떨 거라고 예단을 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아인슈타인도 측정이 중요했지만 상대론도 측정이 중요했지만 양자역학은 그거 이상으로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걸 내놓은 거예요. 이제 오정근 박사님 하신 거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을 하던 이제 그 예측하는 바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바 같고 멀티버스를 하더라도 그렇고 드볼의 봄 티어리를 하더라도 예측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물리는 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론 체계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이제 조작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걸 실제든 뭐든 다 내려놓고 이제 순수하게 실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기술하는 체계로 모든 걸 이해해 보자. 라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었던 거고 멀티버스는 우주는 갈라질 수 있다라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채택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론을 유지시키려고 했었고 드볼의 봄 띠오리도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하고 네, 숨은 변수 형태로 그래서 저는 오퍼레이셔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코펜하겐
오히려 보어가 물리학자다운 해석을 한 거네요.
네.
실험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견지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해석들이 필요 없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지금 그 어떤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그 하고자 하는 것의 해석과 잘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하고 좀 가깝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양자 컴퓨터나 양자 정보학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응용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벨의 부등식이나 이런 측정이나 이 양자 얽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더라면 그냥 양자역학을 지금 그 전 수준의 응용 정도로 만족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 생각에 정말 놀라운 응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아직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 20~3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응용이 가능한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답변 비슷한 거를 조금 드리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양자 정보학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얽힘에 대한 것은 이제 그 1935년도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EPR 파라독스라고 부르는 그때 첫 번째 그 붐이었고요. 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터진 폭탄 한번 폭탄을 이제 학계에 던진 거고요. 두 번째는 슈레딩거 캣이에요. 슈레딩거 캣도 사람들이 그걸 중첩이나 아니면 얽힘 형태로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슈레딩거 캣은 양자 역학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양자 역학이 과연 미시 세계에서만 맞는 학문 체계냐, 거시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학문 체계냐라는 질문. 근데 지금 슈레딩거 그 고양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원래는 방사성 물질은 중첩 상태에 있는 걸 알거든요.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미시 세계에서는 된다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다들 1935년도 이전에는 그 슈레딩거 캣 얘기하기 EPR 토파락스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중첩이다 중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시 세계에선 중첩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상한 개념이야 중첩이라는 건. 막 이런 상태 저런 상태가 막 공존해.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공존해. 이게 무슨 개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미시 세계에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거시 세계에서는 아닐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특히 코펜하겐에서 같은 경우에는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나누거든요. 관찰자가 있는 그런 건 거시 세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슈레딩거는 그게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어? 미시 세계? 거시 세계? 거시 세계는 양자 현상, 양자 중첩이라는 게 그런 게 불가능할까? 그래서 사고 실험을 만든 거예요. 이제 미시 세계에서 양자 중첩이 있다면 그러면 거시적인 대상인 여기서는 고양이죠. 고양이도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양자 중첩 상태에 있다?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은 상태에 공존되어 있는 이제 죽은 가능성과 산 가능성에 공존되어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거시 세계에서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그래서 미세계에서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 세계에서 고양이의 중첩이라는 것은 산 상태와 죽은 상태라는 것은 익스플릿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거시긴 한데 근데 슈레딩거가 말하고 싶었던 말의 얘기 요지는 그거예요. 핵심적인 건 박 고양이가 죽은 상태 상태의 중첩 상태의 거시 세계에 있다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걔네 고양이가 간섭하는 거 봤어? 양자 간섭하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러니 미시 세계의 양자 중첩도 가능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양이가 말이 안 되는 것만큼 원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슈레딩거가 던진 질문은 양자역학은 보편적인 이론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결국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오늘 요즘 날 그 또 이야기를 보면 그 노벨상 받은 레게 같은 분은 네. 양자역학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한계가 없다.
저게 뭐지? 그런 얘기 무슨 인슐린 이런 것도 던져서 가지고 간선문이 만들고 하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양자 물리학 당시의 양자 물리학자들은 얘네들이 미시 세계에서만 맞는 이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슈레딩거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네 거시 세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슈레딩거는 얘기해 준 거예요. 양자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정말? 보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 미시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 뭐
거시 세계도 우리 봤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EPR의 역설과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는 서로 다른 몸이. 이야기를
네, 네. 서로 다른 얘기인데 한 몸이에요. 네.
한 몸으로
그러니까 EPR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 그 양자 얽힘에 따르면 일종의 파라독스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불확정성 관계에 있는 물리량들은 동시에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거든요. 이제 EPR이 뭘 보였냐면 얘네들이 물리적 실체일 수 있음을 보여요. 물리적으로 실제할 수 있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입자를 두 개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알리스의 입자와 밥의 입자. 그러면 알리스가 그 양자 얽힘 상태에 있으니까 알리스가 측정을 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리스가 뭘 측정하면 해당하는 측정을 밥이 했을 때 예를 들어 X축 방향의 측정을 스핀 방향의 측정을 하거든요. 밥도 X축 방향의 스핀 측정을 할 때 알리스가 측정 이후에 밥의 상태가 측정 이후에 결과가 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얽히였으니까
그걸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100%가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확률적인 얘기긴 하지만 EPR은 양자역학이 맞다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양자역학이 틀리다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이 맞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런 형태의 논리거든요. 처음에 인탱글 이제 소위 양자 얽힘 상태를 아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를 측정을 해요. 그때 이쪽에 밥이 X를 측정할 때 어떤 값을 얻을지 100%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얘만 봐도.
얘만 봐도. 그러면 실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그 해당하는 양이 무엇일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혹은 실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제 EPR 논문에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그 전혀 방해하지 않고 대상을 방해하지 않고 100% 확실하게 어떤 측정값이 될지 예측 가능하다면 그러면 요 물리량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 말이 복잡해요. 근데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이 그냥 단순해. 방해하는 거 없이 100% 확실하게 그게 뭔지 예측했어. 네. 그리고 확인해봤어. 맞아. 네. 그러면 그건 물리적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이제 측정을 했는데 측정하는 값들이 막 달라져요. 매번 막 확률적으로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00%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코펜하겐 해석이 우리가 이런 인탱글 양자 얽힘 상태를 고려를 하면 물리적 실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양자역학 체계를 가져왔어. 알리스가 측정을 했어. 밥 측정 안 해도 알리스가 이미 알아요. 그럼 밥한테 얘기해줘. 네 거는 값이 위야, 위쪽 방향이야. 그래? 확인해볼까? 맞네.
진짜 위네.
진짜 위네. 알리스가 또 측정을 해요. 밥한테 또 얘기해줘요. 네가 이렇게 측정하잖아. 그렇게 측정하면 그거는 왼쪽이야. 그래? 해볼까? 진짜 왼쪽이네. 다 맞는 거예요. 다 맞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양자 얽힘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X축 방향도 물리적 실체지. Y축 방향도 물리적 실체예요. Z축 방향도 물리적 실체예요.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뭐가 되느냐면 X축 측정과 Y축 측정에 대해서 불확정성 관계가 있거든요. 동시에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런데 방금 뭘 보였냐면 X축도 물리적 실체지. Y축도 물리적 실체예요. 에이, 니들은 잘못했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애들인데 너희들이 이론은 그걸 정확하게 규정 못 짓는다고? 이미 실체가 있는데 왜 그걸 정확하게 규정 짓지 못해?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EPR 파라독스가 그게 EPR 파라독스.
저는 EPR 파라독스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거를 실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베일의 부등식.
그렇죠.
네. 네. 예, 간신히 여기까지 어렵게 이해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아직도 초반이에요.
네, 좋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다들 무사하시면 손수건 흔들어주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도대체 노벨상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문이 흐르르 피우기 시작하는데 듣다 보면 알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저는 그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가장 신기하고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일본 분들이 80년대 실험했던 건데 이 이중 슬릿 문제. 이게 이제 파인만의 설명과 실험이 좀 다른데. 이 이중 슬릿에다가 전자를 하나 땅 쏴주잖아요. 하나 땅 쏴주면은 내가 이중 두 슬릿 중에 어디로 통과하는지 모르면 해설무늬가 아니 간선무늬가 나타날 것 같은데 파동이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 점을 하나 찍잖아요. 얘가요. 한 곳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치를. 근데 그래서 전자를 땅땅땅 쏴주면 근데 그럼 그 다음 전자는 또 다른 데 가서 딱 찍히잖아요. 내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모르는 한은. 그렇게 해서 한 1,000개 2,000개 막 찍어대면 간선무늬가 쫙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비곡소성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이해하면 끝이 원래 비곡소성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파장 파장이 사실은 알고 보니 그 확률이었고 그 확률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확률 그 가능성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제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다른 분들 전부 다 쫓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간섭 무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슬릿이 있는데 한쪽 슬릿을 가리면 그럼 한쪽에만 쭉 패턴이 생기죠. 한쪽 슬릿 뒤에 줄무늬가 생기죠. 또 다른 쪽만 열고 이쪽 닫으면 또 슬릿 바로 뒤편에 줄무늬가 생겨요. 근데 둘 다 열어놓으면 그러면 그거 이외에도 중간에도 줄무늬 생기고 다른 데도 줄무늬 생기는데 그게 일종의 파동에 간섭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혹은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오른쪽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과 왼쪽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 여기서 확률 진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통과할 확률 진폭과 왼쪽을 통과할 확률 진폭.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확률 진폭이 나눠졌다가 모이면서 그러면서 간섭이라는 게 일어난다. 아, 파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네요.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는 건 잘 알잖아요. 입자가 간섭을 못 일으키는 건 잘 알죠. 입자는 두 개의 슬릿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되잖아요. 쪼개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쪼개질 수가 없으니 간섭문이라는 건 안 생겨요. 그런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동은 쪼개졌다가 두 슬릿을 다 통과한 다음에 뒤에 가서 모이면서 그러면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간섭문이 패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쪼개질 수 있다 없다. 쪼개진다고 다 간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쪼개지는 것은 간섭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꼭 필수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자 가지고 실험을 하면 전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반복 실험에서 쪼개지지 않거든요. 근데 쪼개지지 않는 애가 이제 오른쪽 슬릿과 왼쪽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죠. 쪼개지지 않으니.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전자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할 확률 진폭과 그러니까 그 가능성과 왼쪽을 통과할 가능성 즉 확률 진폭으로 나뉘었다가 걔네들이 모이면서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간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진폭이 음수가 필요해요. 음수가 확률은 음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간섭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음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 대신 확률 진폭으로 이제 이론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까지 다 하려면 복소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간섭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복소수로 나오고.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체계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확률 진폭이라는 걸 도입해서 수학체계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현상이 먼저예요. 실험이 먼저예요. 그런 실험이 있고 그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이론이 바뀌어야겠구나. 양자역학으로 바뀌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는 수학체계를 쓰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측도 하고 기술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설명이 가능하냐. 아니요, 전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른쪽 갈 가능성, 왼쪽 갈 가능성, 그 가능성이 공존하면 가능성이 나뉘었다가 다시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딱 쏴주면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하나만 쏴줘도 간섭무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나만 쏴줬을 때 간섭무늬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점 하나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간섭 무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쏴야 돼요. 전자를 굉장히 많은 수를 쏘잖아요. 그러면 파동 현상이나 간섭을 보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면파도 그렇잖아요. 수면파도 사실 물분자들, 걔네들의 집단들이 이제 파동 현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소리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입자들의 집단이 파동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를 전자라고 보여주는 쪼개질 수 없는 전자 하나를 한 번에 써야지 전자의 집단을 써가지고 파동이 양자파동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뭘 던져보지? 뭐 예를 들어 컵을 갖다 계속 던지는 거예요. 쭉 연결해서 던지면 제가 뭐 제 힘과 뭐 그 대략 어떤 것으로 해서 대략 어떤 부분에 뭐 컵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적게 떨어져 있는 걸 점을 다 찍어서 어떤 무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물론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어떤 그래프 같은 걸로도 우리는 확률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컵을 던지는 거랑 전자를 던져서 그 무늬를 얻어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죠.
같은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컵을 던지는 행위나 한 번에 하나씩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 던지는 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난 패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를 한 번 관측하면 점 하나로 찍히고 또 하나 던졌더니 또 다른 점이 찍히고 또 다른 점들이 찍히고 이걸 자꾸 반복했더니 그랬더니 여기에 전자들이 파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던졌으니까 그게 나 자신과 간섭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뜻 생각을 해보면 얘가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던지면 슬립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다른 데는 적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신발을 던지면 신발이 아니라 컵을 던지면 그렇게 나타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 뭐 이런 거가
그래서
정말 그 수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나와 더 자고 싶은 나 내가 서로 간섭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는 아니에요?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적 결과가 있는데 이 실험적 결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쌌더니 점 하나씩 찍혔어 반복해가지고 막 쌓아놨더니 간섭 무늬 패턴이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질문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률 진폭이란 양자 상태란 수학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확률인데 빼기가 가능한 확률이어야지 간섭이라는 게 설명이 되니 빼기가 가능한 확률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복수술
쓰는 거군요.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게 있다면서
몰라요.
그게 힘드니 저도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 제가 도저히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뭐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예를 들면 이쪽 통괄론을 푸사이 1이라고 하고 이쪽 통괄론 푸사이 2라고 해서 둘 다 복소수니까 얘 더해서 절대값에 제곱하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간섭 무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수학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정확한 말씀.
그게 정확한 표현이세요.
근데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현상을 보고 수학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전자를 쏠 때 슬릿 하나를 타겟을 해서 계속 쏠 수 있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의 슬릿인 경우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어떤 슬릿이 통과할지 그쵸? 아는 순간 간섭 무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간차를 둠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무작위로 양쪽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로 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슬릿 그 사이로 정확히 조준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나타나요.
제가 슬릿에다가 조준을 할 수 있으면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작위로 난사를 하는 순간 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과도 디텍트 뭐지 인터랙트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 일본 사람들이 실험할 때 되게 정교하게 실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자를 쏴주는데 첫 번째 전자와 뒤따라가는 전자가 서로 영향을 안 주게끔 그 아주 정교하게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 무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비국소성의 예로 이걸 또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냥 왜 그걸 비국소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양자 중첩이잖아요. 혹은 양자 간섭인 거죠. 양자 간섭은 원래 한 번에 하나씩 해야지 집단을 하면 그러면 고전 간섭과 구분이 안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네, 그런가요?
노벨상에 네.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네, 이제 저희 노벨상 올해 노벨상에 대해 이해할 준비가 약간 되어가고 있나요?
네, 그렇죠.
다음 스텝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EPR 얘기를 했었죠. EPR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다. 이론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체계라는 걸 항변하고 싶은 건데 근데 해필이면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개념을 들고 나와요. 이게 양자 얽힘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이 개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어쨌거나 이제 양자 역학을 발전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두 개념이거든요. 하나가 리얼리즘, 실제성. 네. 다른 하나가 국소성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사고 실험에 대한 얘기할 때 알리스가 측정하는데 밥은 측정하지 않았는데 알리스가 밥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밥, 네가 이걸 측정을 하면 어떤 측정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광속보다 빠른, 알리스가 측정하는 행위가 밥이 측정하는 때에 광속보다 빠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영향을 주지 않고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물리적 실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리스가 측정하는 행위가 밥이 측정하는 그 결과에 영향을 주면 그러면 이건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래서 국소성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고요. 얘네들을 충분히 멀리 뛰어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알리스가 밥한테 얘기해 주긴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랜덤하게 할 거예요. X축끼리, X축, Y축, Z축을 얘네들이 마음대로 측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스가 X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밥은 다른 거 측정했다. 그러면 그건 버려요. 실체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알리스가 X 측정했는데 이제 밥이 X를 측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너 무슨 측정했어? X, X. 나도 X. 좋아. 이건 챙겨놓고 나 X 했는데 너는 Y? 그럼 버려. Y? Y? 오케이.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데 이제 측정한 축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고 해요. 이제 알리스가 이렇게 하는 거죠. XX? 오케이. 난 업이니까 넌 다운이겠네? 맞췄어. 그 맞추는 걸 하면 100% 확실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측정하기 이전에 이미 알리스가 알은 거죠.
그죠.
측정을 밥이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알리스가 너 업이야, 위야, 아래야 이런 얘기를 할 때 100% 맞잖아요. 이건 측정 전에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알리스가 측정할 때 밥 측정 결과에 영향을 훨씬, 밥은 측정을 둘이 약속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쳐요. 1초 내에 측정하길래 시계를 다 맞춰놔. 12시 땡 할 1분 간격으로 땡땡땡 1분 간격으로 땡 할 때마다 1초 내에 측정해, 이런 식으로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 영향을 줄 수 없는 조건을 만든 거죠. 그게 로칼리티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니 100%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실제에 대한 실제 제가 실제란 말과 실체란 말을 막 섞었을 거거든요. 실제는
존재하는,
실제가 존재한다. 실체는
존재하는 그거.
제가 그걸 막 섞어 쓰는데 실제라는 표현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리얼리즘은 이제 실제론, 이렇게 리얼리티는 실체와 실제의 애매한 그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EPR이 국소성과 실제론 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제시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 EPR이. 그전에는 물론 이제 광속, 이제 상대성 이론이 있었으니 국소성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그걸 양자 역학에 끌어온 거. 그게 일단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실제 혹은 실체에 대한 그걸 개념을 양자 역학을 끌어온 거예요. 이건 물리학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실체라는 혹은 실제론에 대한 것은 물리에다 끌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EPR이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실제 실체를 정의로 어떻게 하냐, 물리적으로. 그걸 아인슈타인 EPR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국소성, 실제성. 그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숨은 변수라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익스플릿하게 숨은 변수란 말을 안 하기도 했는데 맥락상으로는 숨은 변수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벨 부등식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거를 이제 아까 코펜하겐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벨 부등식을 위배한다가 이제 벨의 정리인데 실제 자연에서 벨 부등식이 위배돼서 벨의 정리가 성립된다. 벨의 정리는 양자역학은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한다예요. 결과 아니고.
아 그게 이번 노벨상 업적의 네. 핵심이군요. 양자역학은 벨 부등식을 위배한다.
네. 세 가지 노벨 아까 여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후로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벨 부등식의 위배.
사실은 클라우저가 벨 부등식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소위 루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루폴이 뭐냐면 아까 국소성을 충족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성을 가정해서 광속보다 빠른 물리적 영향이나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실험을 할 때 클라우저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실험을 했어요. 급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광속보다 빠르게 뭔가 측정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죠. 그렇죠. 광속은 굉장히 빠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저는 그런 실험을 했지만 그래도 벨 부등식이 위배된 걸 보였어요. 그래서 로칼리티 루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칼리티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는지 확인될 수가 없다.
네. 비판의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 진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생긴
네네네.
그런 거군요.
알란 아스펙은 거리를 좀 더 띄우고 로칼리티 루폴이 그러니까 로칼리티가 충분히 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란 아스펙이 최초의 실험이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클라우저 했던 실험은 로칼리티 루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이건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같은 아이디어에서 그 비슷한 루폴의 아이디어. 그것만 아, 네.
그리고 그 자일링거는 그런 벨 관련된 실험 중에 루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벨 티어렘 관련해 가지고 로칼리티 루폴도 있고 디텍션 이피션시 루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검출기의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얘기한 건 검출기 효율들이 100%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검출기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위배했다고는 하지만 수음 변수 이론 가지고 국소 실제론 가지고 양자역학적인 그 위배를 흉내낼 수가 있게 돼요. 디텍션 이피션시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디텍션 이피션시가 충분히 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험을 해야지만 돼요. 이 두 가지 루프를 최근에 자일링거 그룹에서 그거를 이제 클로즈하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보통의 이제 그 검출기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검출기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보통은 더 낮고 좋은 검출기가 20에서 한 30%. 근데 최근에는 슈퍼컨덕터 나노 그 와이어 같은 걸 쓰면 95%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루프홀을 닫기 위해서는 한 84% 정도의 효율이면 되거든요. 이 84% 이상이면 디텍션 루프홀을 닫을 수 있는데 네. 그 슈퍼컨덕터 디텍터 와이어 나노 와이어 디텍터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바람에 실험이 가능해진 거예요. 두 개의 루프홀을 닫는 걸. 그거는 이제 안톤 자일링거의 그룹에서 했던 실험이고요. 근데 이제 벨 디어렘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일링거 그 교수는 텔레포테이션 실험도 했어요. 텔레포테이션 실험도 최초로 실험을 했었고 이제 C60라는 이제 거대 분자, 탄소 분자, 탄소 원자가 60개로 이루어져 있는 네. 축구공 모양의 그거 가지고도
그 버킷볼이라고
그거 가지고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는데 간섭이 있어요. 양자 간섭이
바이러스 가지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로 만약에 성공을 하면
결국은
그 슈레딩거의 비판이 결국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비판을 통과하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여전히 양자역학 만족한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이중 슬릿을 놓고 계속 재채기를 하고.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참신하신 거죠.
네.
근데 제가 양자역학을 배울 때는 항상 그 우리가 이 대응 원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고전적인 극한으로 가면 고전적인 물리와 이렇게 딱 대응이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개들도 있잖아요. 이런 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배울 때 이게 꼭 미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세계로 나눈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눠버리면 중간 영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양자 크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양자 크게 늘 맞겠죠. 근데 말 조심해야 돼.
갑자기 말 조심해야 돼.
근데 고전 역학으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 그게 뭐 메조스코픽 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실험 결과나 이 안톤 자일링과의 실험을 보면 결국은 양자역학이 통용되는 게 거의 극한이 없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세 분이, 그러니까 세 그룹이 그 시차를 두고 비슷한 실험을 점점 이제 그 정교하게 만들어 나갔다는 인상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 클라우저가 아마 72년도 제가 정확히
프리만하고
네, 프리만하고 네,
72년 맞습니다.
72년도 실험을 했고요. 알란 아스피은 82년인가 그쯤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차 정도 되죠. 그리고 루프월 프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디텍션 루프월 뭐 이런 그거는 작년인가
2017년이라 그러던데.
2017년?
네, 저도 그 논문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2017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17년인가? 네,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말 종지부를 찍는 실험이라 그러더라고요. 2017년이라 그러던데.
거기에 또 다른 루프홀이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반양자론자들이 끈질기게.
그렇죠.
제가 이거를 궁금해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실험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된 실험인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저게 그 가운데에 E라고 쓴 게 인탱글됐다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그 입자 두 개를 상호작용을 시키고 걔네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혹은 인탱글 스테이트에 있게 하고 나누는 거죠.
아, 엮여 있는 얘들을 이렇게 두 개로 떼어놓는.
네. 근데 그거를 고전적으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고전 입자들 두 개에 대해서. 그래서 고전 입자는 인탱글됐다라고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상관관계가 있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고전적으로 얼마든지. 고전의 상관관계 얼마인지 가능하니까 상관관계 있게 한 다음에 두 입자를 나눠요. 그걸 나누면 그러면 저게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 빔 스플리터를 사용하거든요. 저게 파란색으로 된 사각형의 선 이렇게 가로 선 나눈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빔 스플리터예요. 이제 그 빔 스플리터를 통과하면 왼쪽에 그 반달 모양 있는 게 검출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는 통과했다라는 값을 줘요. 예를 들면 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건 값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데 그리고 걔가 반사가 되면 밑에 있는 검출기로 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반대로 0, 1 혹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검출값으로 이제 지정을 수학적으로 지정을 해줘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밥쪽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밥쪽도 이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측정을 하는 행위를 할 때 저 그 이제 빔 스플리터 제가 뭐라 했어요? 빗살 가르개. 빗살 가르개는 이제 원래 반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반 거울. 그냥 투명한 거울.
예전에 반사율 50%.
네, 네. 광자 같은 경우는 평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광은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기장의 방향이 위아래로 떨리는 경우에는 수직 평광이라고 부르고 좌우로 떨리는 거를 수평 평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대각 방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대각 방향 이런 것들이 평광들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원형 평광 우 방향의 원형 평광 좌 방향의 원형 평광.
이거는 선형 평광이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다 선형 평광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기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평광이 그 뭐지? 수직인지 수평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기다가 평광 빗살 가르개를 둬요. 평광 빗살 가르개를 두면 수직이면 통과를 하고 수평이면 반사를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저 빗살 가르기를 또 달리할 수 있는 게 대각 방향의 편광과 반대각 방향의 편광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빗살 가르개를 저기다 둬요. 편광 빗살 가르개. 그러면 통과하면 대각 방향, 반사하면 반대각 방향 이렇게 되게. 오른쪽도 이제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출됐을 때 통과했을 때는 플러스 1이라는 값이 가능할 것.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지정해줘요. 기대값이라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이제 동전 던지겠을 때 앞면이 나오면 너 100원 가져.
그죠.
뒷면 나왔으면 나 1000원 줘. 네. 뭐 이런 기대값 지정하듯이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불리한 조건 같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지나갔을 때는 플러스 1, 반사했을 때 마이너스 네. 1이라는 기대값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그 고전적 그런 경우에 모든 가능한 경우가 A1이라는 게 수평 수직 편광을 그 테스트하기 위한 게 A1. A2는 대각 반대각. 네. B1도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했다고 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네. 다 달리할 수 있지만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이제 알리스하고 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측정하는 저게 어떤 측정을 할 건지가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스가 A1을 그 선택하고 밥이 B1을 선택하고 A가 알리스가 A1, 밥은 B2를 선택하는 네네.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죠. 총 네 가지 가능한 총 네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알리스 1, 밥 1, 알리스 1, 밥 2, 그죠. 알리스 2, 밥 1, 알리스 2, 밥 2 이렇게 총 네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저 밑에 네 개를 썼어요. A1, B1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아까 1 또는 마이너스 1인 대로 있잖아요. 네. 걔네들 곱해요. 그다음에 또 A1, B2는 이제 그 선택을 1, 2를 했을 때 그때에 네. 대한 측정된 기대값들을 측정된 평균 기대값 그걸 쓰고 총 네 개가 가능한데 그 네 개를 다 썼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죠. 다른 건 다 플러스인데 저게 마이너스를 두면 그러면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게 돼요.
그렇겠네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 그러네. 네.
네네네. 그러네. 아, 저부등식이군요.
네. 저부등식이 벨의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험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프홀을 충분하게 잘 만드는 것에 좀 집중되어 그렇죠. 있는 거고 부등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부등식은 그렇군요? 굉장히 단순한 부등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저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양자역학은 부등식을 위배한다라는 네. 것을 밝혀낸 거고.
그래서 양자역학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험을 이제 좀 도식적으로 네. 저보다는 조금 더 도식적으로 이제 했는데 알란 아스펙이 했던 실험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편광을 측정함으로써 이 들어오는 빛이 그러니까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에 따라서 어느 센서가 측정될지가 나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합들을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제 조합을 나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조합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라고 했을 때
1과 마이너스 1을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저 조합을 다 조합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1, 하나는 0일 때 각각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그렇죠.
때 저 네 가지 가능성을 모두 더하고 하나는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아, 굉장히 간단하고도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명료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네,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네. 부분이네요. 네.
아,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전 그러니까 숨은 변수 이론, 네. 국소 숨은 변수 이론 가지고 하면 저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양자역학은 이걸 위배한단 말이죠.
왜 위배하죠?
그러니까 네. 좀 전에 그 설득이 됐죠 없네. 지금.
저를 왜 위배할까요?
저 부들 일이 없는데
이거 위배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배될 일이 없는데.
아 맞아, 그게 지금 또 멘붕이네요. 왜 위배를 어떻게 위배할 수가 있죠?
양자역학 그렇게 되어 먹은 거죠.
지금
자연이.
그 머릿속에 두 가지를 모두 가정하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하나는 광속보다 빠른 물리적 영향은 없을 거라는 걸 일단 그렇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1이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다.
아.
B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다.
네네.
실제성을 또 가정하고 계세요. 지금 A가 1또는 마이너스 1, B가 1또는 마이너스 1이니 네. 걔네들 조합은 네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플러스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그죠.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그게 국소 실제론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제 이해가 모르, 잘 된다 했네요.
모르게
양자역학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
아, 실제론이 아니야.
아, 실제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이라.
그렇죠. 양자역학적으로.
네, 저 당연해 보이는 부등식이 안 맞는 세상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돼? 이거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 3까지는 아니고 네. 2루트2인데.
2루트2?
네. 그러니까 1.3, 2.8.
아, 2.8 정도 돼요. 숫자도 있어 심지어. 와 그렇군요. 오.
그러니까 2보단 크고 2.8 마이너스 2.8 정도. 2.8이 8이.
왜냐하면 이 실험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숫자가 나?
양자역학.
아, 그거는 그 계산을 해봐야 계산, 돼요.
계산을 해봐요.
아, 이건가요?
네네, 이건데요. 지금 왼쪽 저기 있는 게 A하고 B의 곱을 평균 내는 거 그거를 쓰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라고 표현이 돼요. 코사인 테타라고. 근데 그 코사인 테타가 이제 A1과 A하고 B에 대한 사이각이 테타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A1과 B2 같은 경우는 둘의 사이각이 135도겠죠. 지금 45도 단위로 잘린 거거든요. 그래서 B2가 135도 있는 거, X축과 135도, B1은 반대로 135도로 있는 거예요. B1과 B2는 서로 수직이고 둘은 아무 저기 관련 없는 거긴 한데 A1과 A2는 수직이고 저런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 그럼 양자역학에 따르면 저거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다 똑같이 다만 하나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저걸 일종의 간섭이라고 불러요. 양자 간섭이거든요. 얽힘에 관련된 양자 간섭인데 이것도 양자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멘붕에 빠지는 건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특정 평광이 있는 광자가 지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그 어떤 것은 통과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있는 이런 그거 한 어떤 평광은 통과시키고 어떤 평광은 반사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숫자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건가 이게 막 반사가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건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멘붕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거지는 그러니까 모르죠.
기다리고 있었던 제가 약간 부질없네요. 네.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실수를 하고 있느냐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제 측정했을 때 해당하는 값이 결정되는데 지금 측정 전에 어떨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있잖아요. 수평 평광이라면 지나가서 빔 스플릿 그러니까 빗살 가르기에서 어디를 가가지고 검출기는 어디로 와서 플러스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그거에 대한 걸 예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틀려요. 그러면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인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영의 쌍슬리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렇죠.
영의 쌍슬리 실험에서도 얘가 오른쪽을 통과할 테니 그러면 여기 찍히겠지. 왼쪽을 통과할 테니 여기 찍히겠지. 근데 실제로 보면 가운데 찍히거든요. 혹은 양 끝에 찍히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건 결국 측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측정하기 전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단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측정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걔가 그렇게 결정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측정하는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는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고전적인 확률하고 양자역학에서 확률이 달라요. 그리고 네. 같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 동전 던지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익숙한 확률과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률 진폭이라고 네네. 불렀잖아요.
아, 그 그냥 약간 뭔가 편의 때문에 만든 개념이라고 약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오 어떻게 보면 심오한 거죠.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환경 이런 상황. 가정을 해놓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이걸 위배하고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니까 이게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놀랍잖아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거 같은 경우에 간섭 직접적으로 간섭 실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인탱글 스테이트여서 얽힌 그러니까 얽힌 상태여서 간접적인 간섭 실험을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입자에 보통 우리가 한입자가 자기 스스로하고 간섭을 하는 건데 요 입자하고 다른 입자가 상관 그러니까 얽혀 있게 되면 그럼 얘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통해서 얘에 대한 간섭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비슷한 형태의 실험이거든요.
지금 대략 여기까지해서 이제 어떤 검증을 위한 실험의 역사와 노벨상 수상 업적 얘기까지 됐던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요 얘기를 통해서 양자 최근에 양자 기술에 대한 얘기들까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또 듣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양자 정보 통신에 뭐 무한함 막 이런 거 뭐 광속을 능가하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서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머뭇거렸냐면 그 얘기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지 우리가 뭔가 시간, 원하는 만한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네, 워낙 내용이 어려워서 네.
그동안 제가 이거 뭐지 이번 노벨상 관련해 가지고 들은 설명 중에 그나마 제일 이해했다는 느낌과 비슷한 근접한
그 네. 되게 재밌는 게 이 방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제 경험상 이 방을 나가면 다 휴발 되긴 하는데 네.
네. 계속 네. 보시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 드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유튜브 봐도 이 5개념에 사로잡힌 거 얼마나 많아요. 특히 네. 양자역학 얘기할 때.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그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거 설명을 그래도 몇 개 찾아보고 왔는데 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것과 네. 연결되는 게 하나도 네. 없고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양자 통신이나 뭐 사용 가능한 기술로서의 양자 얽힘 뭐 네. 양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 요 얘기를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지금 네. 이 기술
그러니까 출연과 섭외가 동시에
네, 할 생각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양자 정보 이론에 대한 최근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것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에서도 벨 티오렘 가지고 수상을 하긴 했지만 그게 양자 정보라는 것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준 거거든요. 벨 티오렘이 그냥 근원적인 근본적인 물리학에서의 양자 물리학에서의 근원적인 것만 해결하고 그걸로 땡이었다면 응용 가능성이 없었다면 네. 그러면 그거 노벨상을 안 줬을 거예요 아마.
노벨 아차상 이런 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는 그 지난 한 몇 년간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업적에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번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의 의미 첫 번째는 이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면 그냥 단순히 응용 자체를 위해서 응용을 하려 들면 놀라운 응용을 할 수가 없고 기초과학에 투자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응용들은 때로는 어마어마한 응용을 가져온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솔직히 존 클라우저에게 상당히 감명 깊었어요. 그분의 삶과 벨도 마찬가지고 그 두 분의 삶을 보면 그래서 벨은 어떤 분은 코페르니쿠스에 비교하더라고요. 이 벨의 부등식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천동설 그 지동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니 똑같이 숨으면서 이론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동설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네. 다른 이유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벨의 부등식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비유하는 것에 저는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특히 코페르니쿠스가 그 움직이는 전 천체에 관하여라는 책을 낼 때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때려 죽이는 분위기였다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책을 어떻게 냈냐면 나 죽고 난 다음에 출판해라고 코페르니쿠스 죽고 나서 그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존 클라우스 겁대가리도 없이 네. 이게 상당히 그 그 코펜하겐 해석이 주름 잡을 때 본인은 코펜하겐 해석이 틀렸을 거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일에 관심 갖고 본인은 정규직도 잘 못 얻고 그래서 이번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의 두 번째 의미가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유행 따르지 않고 묵묵하게 지금 자기가 해나가야 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살 때 잡코인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런 학자 예. 그런 학자들에 대한 때 보내는 갈채가 아닌가.
아 네. 멋있네요.
저는 그 두 가지로 해석을 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회 차를 한번 다시 뛰는 걸로 하고 네. 저희가 이 양자 기술의 현실과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니까 좋네요. 정리를 이걸 좀 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머리 흔드는 것도 약간 조심하고 있어요. 머리 흔들면서 지금 알고 있는 거 까먹을까 봐. 그래서 정확히 앞만 보고 옆도 보지 못한 채 클로징을 하고 다음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댓글창이나 게시판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 될 수 있으면 좀 해결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뭐랄까 저희의 상황과 지식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네, 네, 네. 이진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저희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신 네. 두 분께도 감사드리며 네, 저희 다음 주 11월 첫 주니까 뉴스룸 시간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저희로서는 노벨상 첫 시간으로 노벨 물리학상 해설이 있었고 다음 주 뉴스룸 시간에 곽 작가님이 하시는 화학상과 네. 저희 안 선생님이 하시는 생물학상에 대한 해설 강연 해설 뉴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 관련된 노벨상을 네네. 저희는 약간 네네. 뒤늦게 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시고요. 저희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